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발표 엿새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활동에 들어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국론 분열을 노리고 있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려 10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남중국해 긴장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들이 만났습니다. 한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발표 엿새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활동에 들어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 결정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쏜 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 어떤 미사일이었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19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 사이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스커드 또는 노동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두 발은 5,600km 정도를 비행했고 나머지 한 발은 비행궤도가 명확하지 않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에 중대 경고를 통해서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때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그런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민구 한국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한국국회의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사드 배치로 성주 지역이 가장 먼저 북한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주를 겨냥했다는 것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을 타격하기 위해 동원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무기가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며 또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요격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앞선 미사일 발사들과는 성격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전에 성능 개선을 위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국도 직접적인 핵과 미사일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네 차례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쏘던 무수단 미사일, 북한에서는 화성 10호죠.
네.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능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네.
최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치킨 게임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커드를 발사한 것은 성공률이 높은 미사일을 선택해 사거리가 짧은 지역으로 쏜 것으로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도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치킨 게임을 하자고 덤빈다는 것이죠.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기술력 개선을 위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의 도발이라는 것인데요.
네.
김 교수는 과거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650km를 비행한 적이 있고 더 높은 각도로 발사된 적도 있다면서 스커드나 노동계열 미사일의 수준이 일정 단계에 올라선 만큼 기술 개발 차원의 시험 발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력 도발이라는 분석이라는 얘기인데 이번 북한의 네.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미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국제사회의 대응만 더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러한 도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도록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굳건하다고 확인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이나 도발에도 미국 스스로와 동맹국을 방어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내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0일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합동부대의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회의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다음 달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만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진 합참 의장은 이번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적이 도발하면 좌고 우면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도발의 뿌리까지 제거한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번 발사가 선제 타격 훈련이었다고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선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사시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됐으며 미국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한국 측 항구와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해 실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에 한국 쪽 탄착 지점이 표시된 전략군 화력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한반도 지도도 실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에 최대 사거리가 700km인 스커드C와 1300km인 노동미사일이 5,600km만 비행한 데 대해 사거리를 제한해 발사한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발사가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기폭장치에 동작 특성을 재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군의 화력 타격 계획, 그러니까 한국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유사시 한국으로 파견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발사에 사거리를 줄이도록 고각 발사를 적용했다는 것은 한국 전역을 타격 목표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한국 내 울산 아래쪽에 동해안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게 군사적 논리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 이남의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목표로 하강하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비교적 동쪽인 성주 지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가 확정됐지만 한국 내에서 찬성과 반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문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검토했습니다. 이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긴급 현안 질문이 열린 당일 아침에도 북한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고 그 탄도미사일이 방향만 조금 바꾸면 바로 한국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총리는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12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모두 27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단기간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사드가 한국보다는 미국 본토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어체계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장관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한민국 국방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사거리는 200km로 한반도 남쪽에 배치돼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오키나와 쪽으로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나 고도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한국의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은 뭔가요?
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가 보다 효과적인 요격 체계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수도권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이기 때문에 사드를 보다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여력으로 수도권 방어를 보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우려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이미 고도화돼 있어 중국이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아직 중국의 경제적 보복 움직임은 포착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에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된 이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저지 운동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 2천여 명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 인력을 구성하고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대와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일부 성주 군민들 사이에서는 한미 양국이 협의한 성산 포대가 아닌 해발 700m인 금수면 염속산을 제3의 사드 배치 장소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성산 포대보다 고지대이고 포대 앞에 민가가 거의 없다며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주한미군은 사드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부시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은 모든 무기체계와 새로운 장비들에 대해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변인은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으로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보다 더 엄격한 미국 전기전자학회의 안전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18일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게 공개해 전자파를 다각도로 측정한 결과 최대치가 노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1제곱미터에 0.0007밀리와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인 100m를 유지하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한국에서 수그러들지 않자 미 백악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백악관은 사드 배치 부지가 발표된 뒤 한국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사드 배치가 한국인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런 보호수단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사드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언급해 논란과 토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과 안보에 미국이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인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한국 사회가 분열하고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 논란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 그리고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주한미군의 해명과 함께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부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발표 무렵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활동에 들어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설명에 앞서 한국의 정보당국 소식통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다수의 트럭과 인력이 지난 8일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이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기고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지난 한 주 동안의 활동이 최근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11일 38로스 기고문에서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의 위성사진에 자재나 비품으로 보이는 물체들은 물론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 차량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과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기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영양 부족 상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에게 인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는 지난 19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주민의 42%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1,050만여 명이 식량이나 다양한 영양소 섭취 부족 등으로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이것이 특히 산모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유엔은 또 240만여 명의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그리고 5살 미만의 어린이 등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고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폐렴이나 설사 등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유엔이 책정한 올해 예산은 1억 2,2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집계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북한 지원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필요한 예산의 22%에 그쳤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네, 국제사회 지원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금은 지난 2004년 3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270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엔은 모두 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기부로 모은 금액은 필요한 액수의 38%인 4,2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유엔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유엔 기구와 국제단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는 동안 이 때문에 국제사회 지원은 날로 줄어들고 북한의 취약계층은 영양결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범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다 보내드립니다.
Onun sözünü Sayın Başbakan'dan ta bakanken birlikte kararını vermiştik. O d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군사정변, 즉 쿠데타를 계기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지난 15일 중동국가인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전 세계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주목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성공시켜 권력을 잡느냐 여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얼마나 신속, 과감하게 사태에 대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쿠데타 당시 터키 남서부에서 휴가 중이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식을 듣자 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 24분 휴대전화로 CNN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 광장, 공항으로 나가 정부에 대한 지지와 단결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터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길거리에 나와 깃발을 흔들며 쿠데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한 쿠데타군 소속 병사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고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을 지켰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빛나는 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쿠데타군을 물리치고 권좌에 복귀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철권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 장성 100여 명을 비롯해 군부 인사 9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5만여 명의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직했습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주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 신뢰 회복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 2월 태어났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냉차와 빵을 팔았던 에르도안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이슬람교에 심취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정치판에 뛰어든 에르도안은 1994년 이스탄불 시장이 됐습니다. 이어 에르도안은 정의개발당을 만들어 선거에 승리한 뒤 2003년 총리가 됐습니다. 2014년에는 터키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쿠데타를 빌미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어디로 끌고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군사정변, 즉 쿠데타가 발생했던 중동의 터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요?
네, 터키에서는 지난 15일 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 즉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와 관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부와 정부 각 부처, 교육계를 비롯한 터키 여러 분야에서 쿠데타 관련 혐의를 받아 구금됐거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강요회의를 잇따라 열고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터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상권 분립의 원칙에 부인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 법을 만드는 권한과 이를 집행하는 권한, 또한 법과 관련해 잘잘못을 가리는 권한이 모두 대통령과 정부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것인데 터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쿠데타 배후 세력 척결입니다. 대통령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해 반란 세력을 정리하는 일에 효율성을 더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가담 세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체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해 체포와 구속, 직위 해제 등 쿠데타 진압 이후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숙청 작업이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한층 강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또 유럽인권조약도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중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터키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엔과 유럽 등 소방국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이들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터키 정부가 인권보호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쿠데타 이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순위파 교리를 가르치려 하는 등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왔고요. 또한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밤늦은 시간에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교리에 따른 법규를 채택해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민주주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데타에 대한 터키 당국의 조사에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민주주의와 법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인 입장에서 터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순위파 무장세력 ISL 소탕 작업에 터키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나 인권 탄압에 관련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협력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뭡니까?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R의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 또 이라크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ISR 공급에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터키 영토 내에서 운영하는 등 터키를 ISL 소탕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아왔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만일 터키에서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 지역 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내전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이런 사태는 ISL과의 전투를 비롯한 중동 사태 대처에서 터키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에르도안 정부와 상당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고요?
네,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 이스탄불의 탁신광장 개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한 뒤부터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쿠데타 직후 터키 정부는 재미 이슬람학자 페울라우 귤렌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고 미국 정부에 추방해달라는 요청을 좁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면서 터키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남미 국가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벌써 1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교차 개설해 국교를 재개한 지 1주년을 맞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국가원수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경제 회복 전망이 밝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양한 변화로는 어떤 변화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인 관광객들이 쿠바에 몰려들면서 관광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쿠바를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약 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전년에 대비해 76.6%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방문객만 9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쿠바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쿠바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계 스타우트 호텔 1호가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의 호텔이 쿠바에 진출한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미국과 쿠바 사이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여객선 회사인 카니발이 미국 동남부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해 쿠바로 가는 크루즈 유람선을 출항시켰는데요. 그동안 양국 정부는 해상이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미국 민간항공사 8곳이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가는 직항편을 띄울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쿠바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쿠바에서는 자영업 또는 개인 사업이 금지되어 왔는데요. 최근 밀려드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화의장이 직접 나서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체제가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쿠바 현지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쿠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후 만성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 악화를 타개할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언론 매체가 전했는데요. 쿠바가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만큼 급격한 경제적 변화는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0일 쿠바와의 관계 현황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쿠바와의 관계 진전이 크게 눈에 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큰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1년이 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군요.
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17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우성리 중국 해군사령관 등 인민해방군 해군 수뇌부와 만났는데요.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두 나라 해군 최고 책임자 등의 만남이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어떤 대화들이 오갔나요?
네, 리처드슨 총장은 월요일, 그러니까 18일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해군본부에서 우사령관을 만나 중국 측과 진솔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처드슨 총장은 두 나라 해군이 비록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침착한 대화와 함께 중재재판소 판결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 측의 우 사령원은 리차드슨 총장의 방문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미 해군 참모총장의 방문 자체만으로 양측의 해상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 해군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네, 하지만 양측의 대화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의견이 크게 갈렸는데요. 우사령원은 리처드슨 총장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해, 그러니까 남중국해의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군이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중국의 우사령원은 남중국해 주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중국 공산당의 집권 기초이자 중국의 안정과 안전 또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다면서 어떤 국가와 개인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계획된 대로 암초, 그러니까 인공섬 건설을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네, 인공섬 얘기도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곳곳에 암초 사이를 콘크리트로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만든 뒤에 여기에 항공기 이착륙 설비와 레이더 기지, 또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등대 등을 설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인근 해역에 대한 영어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작업도 영유권이 없는 해역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인공섬을 계속 건설해 나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남중국해 일대에 건설 중인 인공섬과 그 부속 시설들을 방어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 중국 해군사령원은 리차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외국 군대의 위협 수준에 따라 인공섬의 방어 시설도 달라질 것이라며 향후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건설과 운영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인공섬에서 미사일을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IHS 제인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영어권 분쟁 도시인 우디 아일랜드에서 최근 HQ-9 전략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위장막 아래 감춰진 HQ-9 발사대 부품들이 거의 해체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 해군은 19일부터 남중국해 일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공군은 남중국해 공역에 대한 순찰을 상시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역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 선언은 군사적으로 방공 식별구역 선포에 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방공 식별구역에 외국 군용기가 진입할 경우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존 C. 스테니스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공모함 두 척을 남중국해 투입해 공중방어와 해상정찰작전을 전개 중인 것으로 각종 군사 관련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무력과시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듣기 세상 보기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